우리 설교 제목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니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걸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설파한 후 12장부터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1절 2절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뭐라고 하는가? 첫째,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12장에서는 교회 안의 형제들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13장 1절서부터 7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관계에서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인지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권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해줍니다. 바울 메시지의 요지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1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설교 제목의 전반부입니다. 각 사람은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모두 모든 사람은 이라고 번역합니다. 나이에 상관없다, 지위에 상관없다, 성장 배경에 상관없다,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건 상관없다,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상관에게 복종하라. 상관이 악한 자건, 혹독한 자건, 교활한 자건, 미련한 자건, 무능력한 자건, 무관하다고 합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성경의 희끄무레한 곳에 한 곳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도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할 것을 상기시키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은 바울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같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위에 순복하되 황제에게나 그가 보낸 방백에게나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니라고 말합니다.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하는가? 바울은 오늘 그 이유 네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먼저 첫째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 하는 것,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얘기한 것보다 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임명하신 것이다, 정해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건, 역사상 어느 시점에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권위, 권세,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가 그렇다고 합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이 휘두르는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히틀러와 스탈린과 이디 아민과 같은 극악한 자들의 권세도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클리어해야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물론 권세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선하게 사용하는가, 악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은 지금 권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권위 하에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일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말씀에서 다루실 거예요. 오늘은 권위 하에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권세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위자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은 영어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합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항하는 것은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권세자의 권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권세자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댑니다. 4절로 건너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니라. 권세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의아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는 대단히 악한 자였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자인데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고 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셨다 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고백대로 왕을 세우시고 그의 손에 인생들을 붙이사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에 살아도 그거 다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리자가 아무리 사악해도 치리자의 권위가 설 때 나라의 살인과 폭동과 도난과 다른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의 불안과 혼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보다 전제주의와 독재주의 국가에 극악한 범죄가 훨씬 적은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자들을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3절 초반부에 말씀하시듯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권세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있어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악한 자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묻습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 아니하려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권세자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행하는 복수자이기 때문이니라. 권세자가 휘두르는 칼은 우리 악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합니다.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권세자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종들이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징벌함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양심 때문이라도 순복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양심 때문이라도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권위에 불순종할 때는 세상은 대혼돈에 빠지고 악과 불의가 횡행하게 되고 권위에 순종할 때는 세상은 평화롭고 질서 있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진리 알지 못해도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진리 알지 못해도 권세자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 알지 못해도 양심이 있으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이 왜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댔는데 이제 6절, 7절에서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던 세금의 예를 들어줍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일 때문이니라. 너희가 세금 바치는 것도 이 일, 권세에 복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권세자들이 세금 징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열심히 애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 황제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무리 터무니없이 높아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아무리 세금을 불의하게 사용해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공세와 국세를 이거는 각종 세금을 총칭하는 두 개의 표현입니다. 모두 내라. 왜? 저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얘기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도 삼복음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6절, 7절 말씀의 요지는 각종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것, 모든 권위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오늘 바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세자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경험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기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불의할 수 있고 실제로 얼마나 불의했는지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과 유대교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역대 권세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끼쳤던 그 수많은 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과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과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가 얼마나 악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세상의 권세자들이었고 자신을 여러 차례 옥에 가두고 태장으로 치고 돌로 친 자들도 세상의 권세자들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촉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 지금 핍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 권세자들에게 억울함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권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할 때입니다. 인간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때에는 당연히 인간 권세자들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세우신 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왕도 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두 권위에 순종해야 할 때 당연히 더 큰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십브라와 부하와 같이 아무리 서슬이 퍼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라 하는 명령에는 불순종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이 아무리 왕이 사자굴과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하는 명령, 금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는 불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아무리 예루살렘 공회가 채찍질하고 투옥을 시켜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는 불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 권세자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제자들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백하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설령 자신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순복하지 못하더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권위자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공손히 탄원해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위에 권위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불손하게 대하거나 말대꾸하거나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늘 기억하고 공손히 불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불순종해야 된다면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내가 사수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불순종해야죠. 그러나 공손히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구하셨을 때 모든 권세자들의 권위에 순복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악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가르치셨고 성전이 타락했지만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악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며 물었을 때 순순히 대답하셨고 성전 경찰이 잡으러 왔을 때 잡혀가셨습니다. 불의한 법정이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학대한 권세자들 악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간수에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탄원하며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세상 권세에 복종해서 투옥되었고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왜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둘째, 따라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셋째, 양심이 있으면은 기본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과 모든 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하게는 권세자는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 부분입니다. 권세자는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베푸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봤다면은 여러분 어떤 답을 찾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해봤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니까? 그러나 제가 찾는 답을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복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교수가 되게 하시고 또 연구원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남을 복되게 하신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다고 합니다. 장사하면은 장사가 잘 되게 하셔갖고 나를 복되게 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미술의 재능 주시고 음악의 재능 주셔서 아니면은 골프 치는 재능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없지만은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참 좋은 파지티브한 생각을 주셔갖고 어떤 삶에서도 잘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권위자를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는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 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꼬르 나에게 복이 되는 것.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꼬르 나에게 복이 되는 것. 이 성경적인 핵심적인 치명적인 진리가 뇌리 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위에 불순종하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대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영이 충만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께서부터 불순종하는 그 죄된 본성, 그것을 이어받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참 거북한 말씀이지만은 사실입니다. 누가 정말 잘 성화되어 가는 거 어떻게 아는가?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극히 드문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 좋은 신화입니다. 곰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복된 삶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복되게 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권위자들을 통해서 복되게 하십니다. 왜? 권위자가 아니면은 그 사람 얘기 안 듣기 때문에 권위자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아니면은 선생님 하는 얘기 듣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자를 통해서 자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학교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필요를 다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회사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물질적 필요를 다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등 많은 분야의 필요를 충족받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은 네가 뭐냐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배워가야 되는데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미련하건 악하건 그리고 저질이건 상관없습니다. 권세자를 주신 거예요. 물론 어느 단체 사회 공동체에서든지 권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잘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권위자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은 변명거리들 그게 아닙니다. 권위자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권위자의 권위와 명령에 복종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1년, 3년, 5년, 7년, 10년 묵묵히 감당할 때 나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때려치고 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때려치고 그런 사람 갖고는 되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자 우리 핵심적인 문제 갖고 다 끌고 가자 하면서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저런 생각으로 권위자의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복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역자를 세울 때 당신이 똑똑하고 필요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는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봐야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모든 권위에 순종할 때 참된 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나중에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남을 복되게 하는 자로 자라갑니다. 반대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1차적인 통로는 권위자들의 권위, 그것에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였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건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자유를 행사하고 나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발버둥을 칠 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리고 나의 배를 다 빼고 나의 체면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가 설교할 때 어려운 게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관해서 설교할까 이거 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것처럼 쉽고 즐거운 삶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무능력해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 자녀는 아름다운 자녀로 자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무정하고 이해심이 없어도 그 권위와 리더십을 잘 따를 때 그 가정 아름답게 되고 자녀들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지도교수가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 훈계를 잘 듣고 고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놀라운 학자로 학생으로 변화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아무리 악하고 몰상식해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배울 때 그 사람은 5년, 10년 후에 자기가 회사를 차려도 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뭐를 해도 잘못합니다. 그 이유는 5년, 7년, 10년 인내하며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은근과 끈기로 끝까지 잘 견디며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철저하게 하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구역 인도자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려운 말씀을 전해도 감사함으로 잘 받고 그리고 잘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회의할 때 안수위원과 부서장 생각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겸손히 엎드려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보고 다른 성도들이 다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리더가 될 때가 되었다 할 때 겸손하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는데도 목회자가 세우고 목회위원회에서 세우면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는군요. 이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은 자신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공손히 내는 겁니다. 자신이 권위자의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것을 다 유보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서 깨끗한 양심으로 냉철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불평하는 것은 진정 내가 속한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나의 손상된 자존심과 체면, 나의 의 때문인가? 행여나 내가 주변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가? 제가 왜 오늘 새해 1월 마지막 주일에 이 설교를 합니까? 그 이유는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필코 복된 삶을 살아야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모든 집단과 공동체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누리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복된 삶을 누리고 늘 남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관계에서 그리고 권세자들과의 수직관계에서 남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을 순종합니다. 내게 주신 역할만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이건 권위자들의 권위에 불순종할 때, 저항할 때, 그것을 비난할 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모두 미스하게 됩니다. 왜? 권위자를 순종하지 않을 때 벌써 귀를 막고 듣기 때문에. 그러면 졸음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얘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목사 답답한 소리만 계속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와 차별적으로 해드릴 얘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 더 짧게 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삶을 멋있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거 원하면은 다른 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는 똑같은 얘기, 나와 같이 제자도의 길을 갑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더라도 다 내려놓고 뚜벅뚜벅 갑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권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지도교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체 토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자다.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를 악물고 권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에 순종할 때 정말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권세 순복할 뿐만 아니라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얘기합니다. 왜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는가? 첫째는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삶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전하는 사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자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설교 제목 가슴판에 새기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서 임명하신 권세자들, 그들의 권위에 따라야겠다 하고 실제로 따르는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올 한 해에는 내가 속한 모든 집단 공동체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